저울이다 하는 얘기. 하나님의 저울이 네가 그 저울에 달린 바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 매네매네는 내가 넘버가 그 내 그 나머지 숫자가 여생이 카운트가 되었다 하는 걸 두 번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결은 내가 저울에 들어봤는데 저울에 들어봤더니 이게 100g이 돼야 되는데 이게 20g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모자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You have been weighed on the scale but found deficient 하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모자른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무게를 재일 때 우리 무게, 우리 신앙생활의 무게, 우리 영혼의 무게, 내가 그냥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으로만 나불나불나불 하면서 하면은 내 영혼의 무게가 아주 얄팍해요. 아주 가벼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망과 기도와 찬송과 경배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게 깊어질수록 그 영혼의 무게가 이게 깊어집니다. 무게가 무거워져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이것은 실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태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데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우파르신이라고 얘기해. 근데 우파르신은 그 아람익 말로 페레스라고도 같이 또 읽어요. 그래서 읽을 때는 거기 그랬을 때는 우파르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읽을 때는 또 페레스라고도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디바이드했다는 얘기예요.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데와 그다음에 그 파사와 이렇게 두 나라로 이제 이 나라가 나눠질 거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 왕국의 앞으로 여정이 끝났다. 근데 하나님 앞에 되었더니 너는 실격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는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짧은 말 속에서 다니엘이 이것을 쭉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벨사살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너에게 셋째 치리자를 삼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 내용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1장 57절 58절 57절 5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세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히 자고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패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짧은 두 절의 예언에 이제 그 바벨론 왕의 그 엄청났던 그 주권은 이제 하룻밤으로 사라집니다. 이사야서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받았어요. 그건 좀 긴데 이사야서 44장 28절서부터 4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장 28절서부터 45장 7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레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 앞으로 나오는 이제 그 갈대아가 망하고 이제 이 그 메데아 파사를 이어받는 그러한 이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참 엄청난 큰 왕국을 지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컨트롤하고 있었던 그 왕이 이제 참 속수무책으로 다니엘에게 설교를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29절에 보면 벨사살에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게 들이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7일을 삼으리라. 자, 이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거예요. 그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헌 말을 이르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그날 저녁에 바로 그 벨사살 왕이 이제 그 천명을 데려다가 주연을 베풀고 그리고 이제 흥을 돋굴 그때 그 벽에 쓰인 글자를 보고 그 다음에 와들와들 떨면서 그러면서 참 이제 혼이 나간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때 바깥에서는 이제 그 메대 군대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성 주위에 흐르는 그 유브라데 강 이것을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강줄기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줄기를 딴 데로 뽑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이는 그 강을 완전히 마르게 해버렸어요. 그러고서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그 성을 쳐서 그날 밤에 이제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그거 나옵니다. 이제 그 유브라데 강에 이 물줄기가 마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때 이제 예, 그 2만만의 군사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은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이제 여기 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쓰임 받습니다. 6장에 가보면 이제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메대와 파사 왕에게 다시 또 쓰임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자 굴에 또 던져지는 이것을 또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때가 바뀌어도 참 그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은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은 끊이지 않고 그를 공격을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눈썹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권들, 많은 나라가 흥하고 패하고 또 그리고 왕들이 죽고 대통령이 죽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또 이제 다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가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다니엘처럼 보호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서 5장에서 배울 것은 다시 한번 그 아무리 어떠한 세력이 크고 또 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망령되이 부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더 확고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더 알곡이 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정말 그 양으로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가라지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탁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만 1장부터 10장까지만 우리 같이 1절부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서 오늘 우리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자, 여러분 우리 자, 이 다니엘서 6장은 이 주일학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제일 아마 잘 듣는 이야기가 다니엘과 그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다니엘과 사자굴의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예,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자굴이라고 한 것은 다니엘이 죽으러 들어간 그 사자굴 뿐만이 아니라 교회 현주소가 사자굴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이 그 우리 둘레가 우리 그 주위가 다 사자굴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그 세상 속의 영적 눈으로 우리가 이 사자굴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만 되겠습니다. 여기 그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그 메대와 파사 왕국에서 다시 또 이제 그 총리 중에 총리가 되는 그러한 그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거는요. 이제 그 우리 전에 지난 주일에 이제 5장에서 그 벽에 쓴 그 손이 벽에 쓴 거를 보고 그 베레스 왕이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이제 메대와 파사의 공격을 받아서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죽기 전에 메대와 파사에게 점령을 당하기 전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금사슬을 목에 걸어서 그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이제 그 칙명을 내립니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크게 이제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면은 엄청나게 높은 자리인데 이제 그날 밤에 그 메대와 파사의 그 왕 국왕들과 그다음에 군인들이 점령을 해서 완전히 죽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보면은 그 다리오가 다시 다니엘을 또 높이 쓰는 것을 봅니다. 보통 이제 옛날에 전쟁을 하면은 그 왕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포로로다가 다 잡아가는 게 그게 옛날 그 전쟁의 방법인데 여기서 그 벨사살 왕은 죽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오히려 또 이 새로 메대와 파사의 다리오 왕 앞에서도 총리 중에 총리로 높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기 잘 설명은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 짐작한데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5장에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이제 전부 다 그 불러들여서 큰 향연을 베풀어요. 파티를 베풀죠. 근데 파티 석상에 갑자기 벽에 이제 손이 나타나서 그걸 쭉, 이제 글을 쓰고 그 글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해석을, 듣습니다. 근데 그 듣고 나서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병권이 바뀌었는데 그 1,000명의 이 그 연회 석상에 이 메대와 파사의 스파이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증인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다니엘과 그 벨사살 왕이 주고받은 이야기 그다음에 다니엘이 당신은 이제 목숨이 끝났어. 이제는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것이요. 라고 이렇게 한 얘기들을 다 듣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 저녁에 다리오 왕이 이제 거기 점령을 했을 적에 가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여기에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제 그 먼저 했던 그 벨사살 왕의 운명을 예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들어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이 지금 메데어 파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나중에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그 파사 즉 페르시아 왕국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종족이 달라요. 그 바벨론 종족하고 그다음에 이 그 페르시아 종족하고 지금 이란하고 이라크 그건데 종족이 다른 그런 나라에 120도에 그 거버너를 두고 그 위에 너무 많아가지고 또 총리를 셋을 두고 그 총리 셋 중에서 가장 높은 자를 다니엘을 삼았다 하는 거는 이건 보통 그 신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이 다르고 이 혈통이 다른 다니엘을 그 위에 가장 높은 위에 여기 지금 3절 4절을 보면은 총리장이 되는 그러한 다니엘인데 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도 다니엘을 특별한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이거를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한 적어도 80 내지 90은 됐습니다. 예, 아주 지금 고령인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까지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시고 다른 그 바벨론 왕들과 그 신하들과 다 한꺼번에 죽는데 거기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다리오 왕 앞에도 총리 중에 총리장을 삼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건 믿으세요. 예. 뭐 내가 죽겠다. 내가 자살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아우성도를 치고 내 팔자에 아우성을 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참 그 선교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곳에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엘도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하루 저녁에 죽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새로운 그 킹덤 속에서 새로운 왕국에서 이제 그 축복을 받는 새 통치자 다리오 밑에서 그래서 이제 총리장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축복뿐만 아니라 또 그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 거죠. 민족이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른데 갑자기 자기네들의 그 보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하겠어요. 이 마귀들은 항상 시기 질투를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게 다니엘은 여기 그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음이 민첩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민첩화되는 게 빠르다는 얘기인데 그 마음이 빠르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 마음이 민첩화되는 얘기는 아주 특출하다는 얘기입니다. 특출하다는 얘기. distinguished하다. 영어로는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 그 성경에 그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보통 사람과 같지 않고 다르다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다 세상의 방법,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직하고 덕망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거를 여기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신 성분이 다른 다니엘이 이제 그 총리장이 세 사람 총리를 뽑아놓고 그 중에 또 이제 총리장으로서 다리오 왕에게 택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무언가 다르다. 즉 어두움 속에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행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 진실한 빛이 아니죠. 다니엘이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니엘 다 우리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죄가 있고 또 그 엘리야도 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4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거기에 제일 먼저 왕의 총애를 이제 받고자 한 다음에 그 다음 반응이 나오는 것이 동료들의 시기가 나옵니다. 동료들의 여기 총리와 방백들이 이제 고소할 틈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출세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엉뚱당치 않은 출신 성분이 다른 그런 사람이 출세하니까 이제 시기와 또 질투로서 그것이 공격합니다. 그 사실 제일 가깝게 다가오는 그 죄가 뭐냐면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니엘에게 가지고 봅니다. 그 동료들이 시기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신앙을 올무로 해서 또 시험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시험이고 또 종교적인 시험이에요. 신앙을 꼬투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시험을 해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죠. 사탄이 마귀가 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이제 거기 그 5절서부터 보면은 4절 후반부터 보면은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은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그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이제 사설 탐정들을 보내가지고 24시간 감시를 하고 그래서
몰카야 예. 몰카
고소할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모티베이션은 왕에게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죄 때문에 뒤에 사탄에게 이제 그 뒤에서 조종을 받는 거죠. 그 4절 5절을 보면 이제 고소를 하는데 그 뒤에서 이제 그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밉니다. 마치 예수님 뒤에서 이제 그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하고 똑같은 영이에요. 그것은 그 영적인 거로 보면은 사탄의 영이 똑같은 같은 영이 작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악법을 맴돕니다. 그 6절, 7절에 보면은 왕을 가장 높이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없애게 하는 악법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이거 6절 7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이게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제일 먼저 대통령 각하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각하가 아니면은 이 나라를 통치할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높이는 그러한 그 모습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여 이 얘기는 이제 온 국민들이 바라옵기는 하고서 이제 국민들의 이름을 털고 대통령에게 높은 사람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 금령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금령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악법입니다. 악법. 그래서 금령을 악법을 정해서 이것을 우리가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는 것이다. 아주 완전히 다니엘만을 위한 악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사탄이 이 모든 그 방백들과 또 이제 총리와 수령과 모사들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햇볕 정책을 씁시다. 김일성이 김정일 그쪽을 마음대로 퍼다주고 우리가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눈에 보이는 신인 왕에게 30일 동안만 경배하게 합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죽음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그러한 그 올무를 이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 다리오 왕에게 와서 다리오 왕의 그 눈을 가리운 다음에 다리오 왕이 듣기에 아주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조소에다가 그 어인을 찍습니다. 어인인 게 이 저기 자기 반지죠. 반지 뒤에 있는 그 인시그니아 링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꽝 눌러가지고서 이제 그 철인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왕이 말한 것을 허가하는 것을 이제 영우를 선포합니다. 여기 이걸 보면은요, 이 지금 이 메데파사의 왕 엄청나게 큰 그 영토를 다스리는 메데파사 왕국의 다리오 왕을 보살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압도적인 그 다수결로 인해서 이제 법을 택합니다. 이 인본주의의 하나 큰 결점이 그 다수결이면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하죠. 그래서 이제 다수결로 이게 민주주의도 지금 이걸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따르는 자는 민주주의가 지상의 최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를 따라가고 신본주의. 다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 민주주의 즉 그 인본주의에서 다수결의 횡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진리가 왜곡이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수결이라고 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그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그 내용을 민주주의 안에서 적용을 하면은 이 다수결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한 겁니다. 다수결을 따라가지 말고 소수의 무리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12사람으로 시작해서 11사람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인본주의 다수결의 횡포를 이제 다니엘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 10절이 다니엘서 6장의 전체 그 내용을 다 함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우리가 6장 10절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자기는 이제 기도하고 이게 들키면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전에 하던 방법대로 전에 하던 기도대로 전에 하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던 그대로 바꾸지 않고 이제 그대로 합니다. 웬만하면은 자기가 그것을 다 알았으니까 문 열고 하던 것을 문을 닫고 불 켜고 하던 것을 불을 끄든가 아니면 낮에 기도한 것을 밤중에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든가 얼마든지 자기의 머리를 쓸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니엘의 그 기도 즉 그 사자굴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게 엄청난 그 다니엘의 그 평생에 80세 90세까지의 그 자기의 하나님에 향한 신앙의 함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한번 여기에 그 10절을 한번 애널라이즈를 해보자. 한번 분해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을. 자, 이 다니엘서 10장의 그 기도는 타협함이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첫째,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음이 확정되고 또 탐심이나 타협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난 며칠 전에 우리가 그 박효진 장로의 그 비디오를 봐서 안 것처럼 그 사형장에 예, 그 공중에서 목에다가 이제 그 밧줄이 내려오는 이것을 보고 그 앞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마지막 신앙의 체크업이 이것이 시험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과 그리고 돼 있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형장 앞에 서 있는 신자의 기도를 이제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그러한 마지막 기도를 이제 죽음을 기도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거기 보면은 뭐냐면은 하루에 세 번씩 규칙적으로 이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영적인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적인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내용하고 거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규례, 규칙적인 규례. 웬만하면은 특별 기도를 할 듯한데 특별 기도를 안 했습니다. 뭐 금식 기도, 40일 기도, 뭐 특별 다니엘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그런 기도를 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다니엘은 담담하게 마지막 기도를 세 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자기 집에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자기 집의 기도는 그 자기 기도의 그 밀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자기 경건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항상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제일 가깝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각자 이것을 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자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집이다 하는 것을 그 클로셋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항상 아무데나 계시면 아무데서나 대고 향할 것이지 꼭 예루살렘을 향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다니엘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그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게 살렘이 평강의 샬롬 평강의 왕을 위한 즉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창을 열어놓고 표현한 겁니다. 허다못해 예수 안 믿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 저도 어렸을 때 봤더니, 뭐 어린가 얼마 전에도 봤더니, 그 제사 지낼 적에 조상 신이 들어오라고 문 다 열어놓고 제사 지내. 그래서 정말 참 그 악신들을 섬기는 이 마귀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도 경건하고 또 목욕 재배하고 그리고 참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데, 하물며 우리 다니엘은 정말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성전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이라는 얘기는 특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온의 선인 착한 사람이다 하는 이것이 그 자기 어려서부터 이것이 자기 몸에 이 박혀져 있는 그 다니엘에게서는 그 모든 역사의 그 동맥이 바로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자기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이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보다도 그 더 간절했던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는 약속을 많이 받는다 하는 그러한 그 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한 기도는 그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니엘은 여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내가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요즘 그 한국 뭐 뉴스 봤더니 뭐 장관이 되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이 됐더니 아주 싹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그 처음 그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아주 나글나글나글 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인터뷰 오는데 이거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장관 한번 될까 하고
찍어달라.
장관이 높은 거예요.
장관이 좀 더 높겠죠.
장관이 조금 더 높지. 국회의원 정도 더 높지.
그래서 그렇게 참 무릎을 꿇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겸손을 얘기를 합니다. 종이 상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겸허한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있고 또 하나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애원한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고 또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그 충성과 경외함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은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이제 드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불과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 이 감사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까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성령의 충만에 있느냐 아니면 악령의 충만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그 입에서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내가 최악의 경우에도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내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감사하고 가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언정 박효진 장로가 얘기하는 도사라고 하는 불교 믿는 사람이 마지막 들어왔을 때 그렇게 세상에서 감사하고 저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냥 세상에 악한 욕은 다 하는 그 본성이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죠. 그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 또 가장 힘들을 때 또 가장 어려울 때 이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또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또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것이 가장 응답이 빠른 방법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만약에 다니엘이 없는 시간을 내서 거기 다른 총리들 두 사람 쫓아가서 어떻게 좀 봐줄 수 없느냐 우리 좀 인간 대 인간으로 좀 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술을 써가지고 내가 한 자리 하면은 내가 어디 봐줄게 거기서 이렇게 딜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이분이 지금 나이가 열 몇 살 때, 15, 16세 때 끌려와서 지금 나이가 8, 90이 된 그러한 이제 고령의 신앙인입니다. 이분의 신앙의 모습을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자기의 신앙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적당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타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다리오 왕의 밑에 있는 그 신하들과 방백들과 모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죽이고자 아주 모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뷰포인트로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로 보내셨을까? 사자굴까지 안 보내셨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그 포인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게끔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롭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경륜, 그 기본 진리입니다. 성경에도 이 말들이 쭉 나와요. 제가 이거 찾지는 않겠지만은 경건하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반드시 받는다 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주위에서 그것도 제일 가까운 이러한 데서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거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여기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예요. 이제 세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계신 이스라엘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적국인 페르시아 제국에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셨다. 네 번째는 다니엘과 같이 절대 신앙의 결과는 절대 구원이다. 굽히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따라오면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절대 신앙의 결과는 절대 구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이거를 타협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양다리 거치고 홀라고 그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 그다음 다섯 번째, 영원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나라이건 이것이 바빌론이건 메대 파사 제국이건 로마이건 또 미국이건 한국이건 영원한 주권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탁자 구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구원은 궁극적인 승리다.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고 적국에 와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의로운 그 빛을 많은 적국 왕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그것을 몸으로 실제로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그 인생의 총결산의 기도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 이제 나머지 이제 그 11절서부터 이제 예, 그 끝에까지 28절까지는 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이 알고도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알고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또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는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 이거를 깊이 기억을 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착같이 그냥 내가 나의 꾀를 다해서 내가 그들과 지지 않고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미리 죽어서 내가 더 낮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히려 딴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 다니엘서 이제 6장까지는 여태까지 그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서 다니엘에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그 개인적인 그 역사와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때 그 예언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니엘서 6장 마저 끝내고 그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들이 이제 7장부터 나옵니다. 전에 그 제가 그 도표 드렸었죠.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2600년 전에 다니엘이 경험한 것, 그 본 비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잠깐 지난주일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까지 했죠. 오늘 그 11절서부터 오늘 다 흘렀는지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11절서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쭉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11절서부터 이제 중반부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다니엘서 10장까지 했는데 다니엘의 그 사자굴은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교회의 현주소를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그 자기를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도 알면서 그거를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전에 하던 그 대로 그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잠잠히 이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다니엘의 모습 그 기도의 뜻을 우리가 또 지난주에 연구해보고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형장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으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또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마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하는 그 11절서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다니엘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음이 닥쳐옵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다니엘의 경우는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도 때문에 올무가 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11절에 보면은 이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사실 발견한 게 아니죠. 다 미리 자기네들이 정탐하고 다 미리 짜고 다 미리 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아하 그러면 그렇지 여기서 이제 그 속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다니엘을 집어넣을 것을 그것을 이제 올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드는 법,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 하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의 목적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고 세상 법은 상대적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또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지키는 정도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 성령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법인데 비해서 이 세상의 법은 육신을 위하는 육신의 그 영화와 또 자기네들 그 출세 이런 거를 위한 또 이름들은 왕을 위하고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은 자기네들의 그 육신들을 위한 그런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과거와 현재와 우리 미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은 축복을 이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담대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것은 축복이고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다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법을 움직이지 않는 변개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에 비해서 이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올무로 만들고 자기네들을 출세시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악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서부터 보면은 12절에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이제 그 금령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금령이 바로 그 악법입니다. 자기네들이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가져가서 자 도장을 찍으시오 해서 도장을 찍은 다음에 사실은 왕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네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왕을 왕조차도 올무에 넣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저 국회의원들 소위 그 법들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국민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실은 자기네들 그 뱃속 채우고 또 그 다음에 자기네들 정권 유지하는 이런 것으로서 똑같이 하는 것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이미 왕이 이미 금령에 이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로 된 것이니라. 자, 이게 너무 속이 많이 들여다보이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하필이면 왜 30일 만이에요? 그 30일 동안 다니엘이 자기의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고 스파이를 해서 그래서 걸리기만 하면은 30일에 하루라도 걸리면 이거는 이제 올미를 잡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허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대 변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왕의 위신과 왕의 채통과 왕의 그 엄명을 이제 여기서 앞에다가 내다 놓는 것이 되죠. 그래서 왕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왕조차도 자기가 찍은 말, 찍은 그 어명, 금령, 그리고 헌 말을 왕을 걸고 넘어가는 아주 약삭빠른 이 밑에 이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인본주의의 법, 악법이 올무가 되죠. 악법이 올무가 되는데 그 인본주의의 법과 또 사망의 법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망의 법, 인본주의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령으로서 고소를 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이제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해요.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아주 새치미를 떼고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질 때까지 이르매 이제 그때서야 왕이 아이차 내가 이게 올무에 빠졌구나 하고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벌써 늦었죱. 왕도 자기의 일단 뱉은 말에 대한 그것이 왕의 이야기는 이것이 법령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와 그 사망의 법으로 다니엘을 이제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그러되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잊어버릴까 봐 왕이 질질 끌까 봐 다시 또 왕에게 나와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작당을 헌 이 사단의 종자들이 같이 또 모여서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 세우신 금령의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면서 왕에게 이제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당신 왕에게 위신이 있고 당신의 그 권위가 있지 이제 변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그 만들어 놓고 나서 왕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고민하는 빛이 역력하고 내가 그 다니엘을 자기가 그 같은 민족에서 총리를 둘을 삼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높인 그런 자리에 임명한 거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보았으니까 다니엘에 대한 그 다리오 왕의 신임을 자기네들이 이제 그것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리오 왕이 나중에 그것을 이제 아차 내가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왕의 마음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의 이제 뒤로 팔목을 조우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명이서 꾀를 짜내가지고 또 왕을 협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16절서부터 이제 거기 17,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불같은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악법을 이들이 이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라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게 왕이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왕은 그 다니엘이 정말 사심이 없고 자기 왕을 위해서 충성하며 죽음도 마다하는 그러한 참 충성된 종인데 그런데 다른 이 나쁜 놈들이 이 다니엘을 올무를 씌워가지고 죽이게 하는 것을 마음이 아파하게 생각을 해서 전에부터 얘기는 들어온지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혹시 너를 구원해 주실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갖다 집어넣고 집어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그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그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쇄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였더라.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악랄했으면은 그 다니엘을 집어넣은 그 사자굴을 입구를 꽉 막아서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자에게 다 물려서 죽은 것을 확인할 정도가 되기까지 그 막은 굴에 왕이 거기다가 어인을 찍고 그리고 또 그 거기 자기를 참수한 밑에 간신들의 또 사인을 또 한꺼번에 같이 쳐서 그래서 완전히 아무도 그것을 돌을 열어놓지 못하고 다니엘을 확실히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완전한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악법의 본질입니다. 의인을 끌고 그리고 사자굴 쭉 죽음에다가 내던지게 하는 이 악법의 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어인을 찍습니다. 왕의 그 이 시그네처 왕의 도장을 찍고 또 자기네들도 거기 밑에다가 그 엔도스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다니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이 악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하만이 완전히 이제는 자기가 왕의 신임을 얻어서 모르드개와 온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리라고 확신을 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죠.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모두 이런 사람들에게 다 그 전적인 그 뭐죠? 다수결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 의견이 합해가 된 거예요. 유나니머스라고 그러죠.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그래서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시고 예수님 무덤에 그 빌라도가 임봉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지금 다리오 왕이나 그 밑에 무리들이 그 사자굴을 임봉했던 것 마찬가지로 빌라도 역시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무덤에 돌에 임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리오 왕은 그 폭군의 이름을 듣고 빌라도 역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반역자다 하는 이러한 누명이 아니라 그 이름을 결국은 자기네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을 받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고민을 해도 다니엘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악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래서 그것을 건지지를 못했어요. 이 다니엘의 이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변치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나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는 그 다니엘의 마음. 그것은 마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에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그 이 젊은 세 히브리 청년들들을 그 회유하고 또 이들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고 또 유혹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을 압니다. 또 내가 만약에 불 속에 던져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안 구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믿음의 모습이 이제 90이 된 이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공격과 또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의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야 돼요. 근데 원수들의 공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그냥 공격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더 크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 또 쉽게 십자가로 가지 않게 하고 넓은 길로 가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지 않은 보지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요. 뭐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내 자신이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가는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자신을 이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그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내가 그 핍박받는 것만 이것이 사탄의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잘못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고 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 우리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게 다 편하고 모든 게 다 이제 넉넉하고 또 모든 게 다 이게 풍성하게 여기에 빠져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사탄이 착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그 템포러리 잠시적인 이러한 그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과 그다음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못 가게 요즘의 사탄들은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몇 사람 안 나왔을 적에 그걸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방법이 아주 두 가지가 분명하게 그것이 비교가 돼요. 예수님은 비록 현재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이게 참 나에게는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아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예, 영원히 예, 그 영생으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고통과 또 어려움과 또 그 걱정과 모든 것이 참 뒤에 엉켜서 이게 힘들고 또 아주 여기서 빨리 빼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주 부한데도 초하고 아주 그 다음에 그 빈한데도 핍박받는데도 초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처든지 현재 나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가 항상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자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완전한 자리가 없어요.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금방 또 그 좋은 것이 없어집니다. 정말 그 다니엘이 궁극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죽음까지 각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church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대로 따라가려면은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배척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마지막 때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19절서도 보면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지키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제 이 다니엘의 그 다니엘을 참 많이 생각했던 그 다리오 왕이 그 참 떨떠름한 그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그러한 그 악법, 악령을, 금령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에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는 자기 책임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전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잠도 못 자고 눈이 부석부석해서는 가서 이제 혹시 다니엘이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은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궁금해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바위틈 속으로 나올 때 왕은 한편 정말 깜짝 놀래고 또 한편으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참 감사하고 또 그 두려워한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정말로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됐지만은 말로만 듣던 이러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자기가 이 그 바벨론을 점령을 했을 때 그때 그 그날 그 저녁에 이제 그 벨사살 왕에게 손이 나타나서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을 예언을 했을 적에 그 자리에 이 다리오 왕은 없었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 소문만 들었었는데 이제 자기가 여기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여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증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